오늘은 구약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 사이는 말씀을 읽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능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허음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내 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 잡을 것이요 제사장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다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사의 기름을 취한같이 하여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세상에 그를 위해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 보면 내 목소리에 더 마음을 쓰도록 만들어 죄송합니다. 한번 우리 전원이 독창회 때 그때 정말 저들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독창회 하는 날 오후에 내가 그 이제 공연장에 갔는데 온 분위기가 전부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소프라노 전원인은 고음을 많이 부르는데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그는 목이 쉬어서 한 마리도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원이 있는 방에 가보니까 전원이 자매가 울고 있었어요. 이 독창에 내 누가 대신할 수도 없고 막막했습니다. 제가 전원이 자매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데 이 독창에도 전자매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라. 영광을 못 돌리면 하나님의 문제다. 그러면서 그날 오후에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저녁이 됐어요. 저도 저 객석에 앉아서 있는데 전원이가 앞에 나와 딱 마이크 앞에 선 거예요. 막 전부 긴장을 했어요. 또 어떤 음이 나올까. 근데 그때 깜짝 놀란 것은 전원이 자매가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아마 전원이 자매는 일평생 그걸 못 잊을 겁니다. 모두 막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기도를 했는데 이 맑은 목소리를 안 주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제가 집회를 하며 다녔을 때마다 즐겁고 행복할 것만 아니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그런데 목소리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전 이범이 처음 갔습니다. 제가 일본서 집회하고도 목소리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다음에 도미니카 쪽에서 거의 잠을 못 자가지고 목소리 상당히 안 좋았는데 한국에 오늘 계속 잠만 잤습니다. 잠은 몸은 좋아지는데 목소리 이제 아주 아마 집회 마칠 때쯤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마칠 때까지 좋은 목소리 듣기 꼭 빠지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너무 신비한 책입니다.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장에는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 중 죄가 없었어요. 저는 자주 아주 창세기 1장 2장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죄가 없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미움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악도 없었고 창세기 3장에 뱀의 이야기를 듣고 아담이 선악을 한 나무 열매를 따고 먹으면서 죄악이 우리 인류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역사가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가서 요한계시록 20장 지나서 21장, 22장에 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밖에 지구의 인간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인간의 세계 안에 죄 속에 있다가 다시 죄 없는 세계 속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죄삼을 받은 성도들이 들어가서 아담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하기 전에 우리 속에 미움이 없을 때 원망이 없을 때 슬픔이 없을 때 욕망이 없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세계로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마치 제가 우리 아이들 두 아이를 손을 잡고 길거리를 걸어가듯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갖게 만든 겁니다. 제가 이제 도미니카 프랭크푸르트에서 캠프를 마치고 뉴욕에 돌아왔습니다. 뉴욕에 이제 박영구 목사 사택에 딱 들어섰는데 어떤 자매님이 LA 갈비를 굽고 있었어요. 냄새가 얼마나 좋았던지 막 시장하고 그랬는데 아침 점심을 먹었습니다. 먹고 이제 우리 손자들하고 한 시간쯤 지나다가 이제 마나임에 가서 그날 이제 점심을 먹고 마나임에서 오후 내내 이제 집회를 했어요. 저녁 집회를 마치고 오는데 제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자들하고 있을 때 너무 즐거워요. 얘들이 공항에서 이제 막 내가 내려오니까 막 뛰어오는데 행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손자들하고 있을 동안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있어요. 한 두 시간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손자들이 꼭 방학 되면 아들이 그래요. 손자들 보내라. 걔들 한국말 배워야 한다. 한국말 진짜 배운 건 한국에서 배운다. 이번에 이제 다음에 오면 아이들에게 한국어 책을 한 것씩 읽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래, 한국말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애들이 와요. 손자들이 와서 내가 갖고 있는 세계 말고 손자들이 가진 그 세계 속으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한 분은 작년 봄에 성주에서 성주교회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을 지어서 예쁘게 아담하게 짓고 형제들이 그 거할 수 있는 20평 정도 방을 마련해가지고 언제든지 형제들과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성주에 손형제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외 농사를 짓는데 참회밭에 내가 오면 할 일이 있는가 하고 물어. 아, 예, 목사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참회했다는 일이 많습니다. 아, 그래. 그 7월 달에도 되느냐 물어봤어요. 아, 7월 달에도 참회했다는 거예요. 그때 봄이었는데 손자 올 걸 기다렸어요. 손자 올 기다려가지고 전날 성주에 도착해서 내일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서 참회했다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참회를 따는데 저는 우리 손자들이 미국에 사니까 뭐 힘든 일 없이 뭐 중노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참회했다는 일을 지치게 만들고 싶었어요. 힘들고 보람있고 그런 이들은 참 재미가 있거든. 아침 8시 되니까 해가 뜨더라고요. 해가 뜨니까 비닐하우스 안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7월 달인데 8시 반 되니까 그만 따작하더라고요. 애들이 뭐 한 서너 시간, 5시 반에 와서 하여튼 몇 시간 땄어요.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좀 더 막 지치도록 일을 해서 하면 피곤한 걸 한번 느껴보게 하고 싶었는데, 요즘은 참외 농장도 그야 하는 게 아니고 참외를 따가 딱, 그러니까 딱 미니까 들고 오는 것도 없고, 큰 물탱크에 넣으니까 못하도 저절로 씻겨져가지고 탕탕탕 컨베이어 벨트 들어가면서 큰 거 작은 거 딱 나눠가지고 그것도 포장 안 했다니까 일도 별로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손자들하고 가지면서 가지는 시간, 다른 어디서 느낄 수 없는 시간이고요. 형제 아미들하고 가지는 시간, 다른 어디서 느낄 수 없는 시간들이고요. 말씀 세계 속에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이 사람 어디서 느낄 수 없는 세계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때때로 저를 이끄셔서 죄악된 세상 밖으로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젖어 있다 보면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뭐 돈 문제, 어려운 문제, 직장 문제, 병 문제, 고통 문제 있다가 한 번씩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세계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3장에 온토론 죄 곳에 매여 살다가 죄가 없는 곳에서 슬픔이 없는 곳에서 미움이 없는 곳에서 근심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손자국을 못자국을 만져보면서 이마에 가시 자국을 만져보면서 옆구리 창 자국을 만져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 이끌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나라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죄를 벗고 마음의 죄를 씻고 밝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저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의 그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고센 땅은 나일의 삼각주로 형성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성경 뒷면에 보면은 지도가 나오는데 나일강이 흘러나오다 막 보통 이제 한국강은 가지가 합쳐가 큰 강이 되는데 강이 흘러나와도 밑에가 가지로 이렇게 막 뻗어요. 가지가. 왜냐하면 나일강에는 삼각주라는 게 형성된 델타라고 하는 건데 강물 속에 모래를 흙을 많이 싣고 오니까 강 입구에 흙이 쌓여가지고 강이 못 흘러가니까 옆으로 가지가 흘러가지고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흘러나누어져요. 그 델타 지역 삼각주는 강물이 싣고 온 땅인데 아주 비옥하고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하고 형들이 왔을 때에 제일 비옥한 땅, 제일 좋은 땅, 나일강 삼각주에 그 델타 지역 삼각주에다 고센이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간 그 땅이었어요. 이제 거기서 출애굽할 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열 가지 재앙에 바로 손에 빠져나와서 바로 이제 시내 반도라는 시나이 반도라고 시내 반도 그와 시내 산 앞에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 위로 불러와서 뭐 산 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쓴 십계명 돌판 두 개를 모세께 주었습니다. 모세 십계명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잠깐만 왜? 법이 내려가면 반드시 죄가 형성되는데 죄를 지으면 죄를 씻을 만한 곳이 없으면 죄를 가지고 있는 죄를 씻지 못한다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으니까 저주 멸망을 받으니까 모세를 그냥 십계명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고 40일 동안을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 성막을 쭉 보여주었어. 이건 제단이다. 이건 물두멍이다. 이건 떡상이다. 이건 장단이다. 이건 등대다. 이건 법궤다. 속죄소다. 쭉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죄를 씻으려면 제단이 있어야 돼요. 속죄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산에서 보여준 모양 그대로 넌 이 땅에 가서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 모세가 두 손에는 십계명 두 개의 돌판을 끌어 안고 내려오고 있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 성소 그걸 전부 가슴에 안고 넣어서 빨리 가서 만들어서 죄를 지어 죄를 사해야지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전부 생각이 저 시내 산 물도 없고 산에 바위만 있는 저 산에서 절대로 40일을 살지 못했을 거야. 죽었을 거야.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의 제사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 모세 십계명 두 개의 돌판 듣고 겁이 나는 거야. 왜?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법이 내리면 그 죄가 되거든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숨기지 말라. 두 개의 법을 범한 거야. 저주를 받거든. 원래 십계명을 깨버려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죄를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제단이 있어야 죄를 사하고 속죄소가 있어야 죄를 사하는데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그 죄 때문에 그냥 속죄 제단 한번 드리면 죄가 끝나는 건데 죄를 살 수 있는 제단이 없고 속죄소 없으니까 저주가 내리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3,000명. 이제 죄를 짓고 3,000명이 죽였는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죄를 사해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 죄를 사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봉할 날은 봉하고 치겠다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수많은 3,000명이 죽었는데도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금 있는 자는 금을 빼와라. 은 있는 자는 은을 가져와라. 구리가 있는 동을 가져와라. 우리가 빨리 제단을 만들자. 성전을 만들자. 속죄소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자. 백성들이 죄로 죽어가는 걸 보니까 여자들이 귀걸이를 빼다가 아 해서 내놓고 그 당시 코걸이도 있었대요. 코걸이도 뽑아놓고 손가락에 반지도 뽑고 팔찌도 뽑아 갖다 던졌어요. 금이 쌓이고 은이 쌓이고 동이 쌓였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모세가 제단을 만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모세가 물두멍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모세가 올리아크 부산에 시켜서 떡상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향단을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고 법궤를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22장부터 40장까지 그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되면서 레위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성막이 만든 제단이 있으니까 레위기는 제사 이야기부터 시작. 레위기 1장의 번제, 화목제, 소제.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 속죄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속죄제. 속죄제. 속죄 제사가 이제 옵니다. 이 속죄 제사는 무슨 제사냐면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깨끗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1962년도 제사함을 받고 62년 전까지 저는 15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종교성이 있었다 그럴까요?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죄를 내가 마음에 인지한 것이 15살 때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 새벽 기도를 늘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겨울에 그거 가지 마라. 너 감기 든다. 옛날 뭐 교회에 난방장치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이라고 해서 뭐 보온장치 잘 되는 게 아니라 예배당 거의 뭐 찬바람이 불고 그렇거든. 마루장에서. 아버지 늘 그 서늘한 마루장에 뭐 하려고 하냐. 죄가 많아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러 가는 거야. 성경을 읽어보니까 죄는 용서해달라고 빌어서 죄가 사해지지 않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들이 금송아지 만든 죄 때문에 3,000명이 죽고 난 뒤에 모세가 백성들께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 죄를 속하려고 올라가노니 혹 너희들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혹시 내가 빌면 하나님 죄를 사해 줄는지 몰라 하고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고백하면서 저희가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합의하시고 우리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그들의 죄를 보응할 날은 보응하리라. 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를 사해 사망이 지불돼야 하고 제사가 드려져야 하거든요. 저는 정말 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일찍 가서 새벽 기도 종을 제가 칩니다. 우리 교회는 그때 종이 지름이 1m였어요. 종이 한 이 정도 컸어요. 내가 매달 종이 안 올려요. 그래서 반동을 주가 당겨야 종이 이렇게 쳐져요. 한 번은 종이 고장이 나가요. 종추가 떨어져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 맞았으면 바로 지옥같이 그것도 구원받기 전인데 하나님 마침 피하게 해줘가지고 종을 치고 목사님 사태에서 목사님 주무십니까? 박선대. 예,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그땐 자명종 시기가 별로 없어. 제가 목사님 자명종 시기에 놀아서 그랬어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면 듣고 다 가고는 혼자 제 고백하며 제 용서해달라고. 저는 그때 이런 성경을 몰랐어요. 어떻게 죄가 씻어지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빌면 죄가 씻어지는 줄 알았어요.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 죄가 씻어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한국에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성경에 속죄제사가 있고 죄사하는 법이 있고 제가 사해진 기록이 있는데 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른 건 다 아는데 속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가요. 10년 믿어도 죄인, 20년 믿어도 죄인, 30년 믿어도 죄인. 너무너무 슬픈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죄인인 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죄인인 게 자랑스러운 건 줄 알고 죄 사함 받다 그러면 이다이라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속죄제사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입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바라기로는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다 테이프를 하나 박옥수 목사 속죄에 대한 설교를 듣는 기념으로 사가지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열 번 듣고 빌리지 말고 사서 기념으로 두고 이걸 확신이 외워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야 죄가 사해졌어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레위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그걸 꼭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꼭 테이프 하나 사서 이번 뭐 12시간 제가 13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13개 다 외우십시오. 이거 다 이해가면 금방 외워져요. 다 외워가지고 여러분들 한국에만 계시지 말고 혹시 여러분 사돈의 팔촌이라도 해외에서만 한번 가십시오. 가서 모아놓고 성경 이야기하고 속죄 이야기하시고 이제 박옥수 목사만 말고 여러분들도 이거 다 외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아니야 죄가 사해졌어. 너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 어느 교회 다니기에 그래. 죄가 사해졌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속죄제사는 레위기 4장에 보면 나오는데 레위기 4장에 제일 먼저 4장 3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1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금송아지만 온 회중이 같이 죄를 지, 그때는 금송아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도는 끝나는데, 그 당시에 재단이 없기 때문에 속죄제를 못 다니던 들에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성경 말씀대로 여기 죄 짓지 않는 사람 누가요?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 딱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 운전하다가, 운전 대부분 다 아시죠? 그죠? 여러분 과속 한 번씩 하시죠? 고속도로 100km만 안 가지요? 예. 한국 사람들은 성미급해서요. 문화가 굉장히 빨리 발달한대요. 인터넷이 세계 제일 발달된 나라가 한국이라 하더라고요. 하고 성미급해 답답한 거 보고 못 참아서 전용선 넣어라 한대 전부 다. 그래 빠른 고속 인터넷하고. 미국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더라고요. 운전을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 보면 70마일 가면 70마일 딱 지켜가고 65마일 가면 65마일 딱 지켜가는데, 저도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도로 100km를 달리면 다른 사람 자꾸 빗기락하는 것 같아서 좀 더 밟고 그래요. 그러다 이제 그 대신에 이제 한국 사람 눈치가 빨라. 어디 카메라 있다, 어디 경찰관이 있다 알아가지고 피해가고, 어찌다 한 번씩 걸리고 그러죠. 만일에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위반해서 딱 이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경찰관이 딱지를 끊어요. 딱지를 끊는데 벌금 뭐 3만원, 5만원 딱 딱지를 끊어요. 그러면 이제 그는 벌금 5만원만 딱 내면 그 죄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딱 이제 위반했을 때, 그리고 이제 뭐 거기 또 벌금 올라가는데 그거 다 이제 채우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 내고 나면 뭐 벌금 3만원, 5만원, 벌금 딱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다 끝날 거예요. 죄가 끝나, 죄 사함 받는 거예요. 벌금이 죄의 값이니까, 그죠? 죄의 대가를 치렀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대한민국의 그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이고, 하늘나라 법에는 대한민국보다 약간 무서운 것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거짓말 한번 해도 여러분 그 죄를 사면 사망의 멸망을, 거짓말 한번 한 그 작은 죄라도 하나님 법에는 멸망을 당해야 돼요. 사망을 당해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4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에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험 없는 암염소, 암염소나 암양을 끌고 와야 합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만일 양을 때쯤을 험 없는 암양을 끌어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위해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 여러분이 죄라는 게, 죄는 마음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지은 지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용을 못해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게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안 주고 두려움도 안 주고 근심도 안 주고 염려도 안 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죄를 짓고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가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편안함을 제하고 두려움을 주고 가책을 주고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심판을 당케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죄가 용서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 적은 죄를 지어도 한 생명이 죽어야 죄가 사해지지. 절대로 죄는 그냥 사해지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세상법에는 도로교통법을 어겼을 때 벌금 3만 원 내만 되고 5만 원 내만 되지만은 하나님의 법에는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십시오. 절대로 그래 씻어지질 않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죄를 깨달으면 평민인 것 같으면 험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요. 왜?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해야 대신에 그 암염소가 대신 죽어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앞으로 암염소를 끌고 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제물은 뭡니까? 염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먼저 염소에게 허음이 있는가 없는가 살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한 허음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자기 죄를 위해 죽어야지 남의 죄를 위해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음 없는 암염소라는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 암염소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어떡하냐면 암염소 앞에 딱 허음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아, 이 암염소는 허음이 없네요. 그럼 제사 드리기에 합당합니다. 이제 허음이 확인되고 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암염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에 대해 성경 한번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레위기 16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찾으셨습니까?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할 때 암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속죄 제사 죄를 사고 싶을 때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죄를 짓지 아니한 허음 없는 암염소나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양이 허음이 없는 살펴 허음이 없을 때 제사에 합당한 양이니까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성경에 레위기 16장 20 여기 나오죠. 좀 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삼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16장 21절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삼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러니까 이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우리 죄를 염소에게 넘겨, 염소의 머리에 죄를 두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수라면 이제 죄가 염소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수받는 것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죄 있는 사람이 안수받으면 죄 받은, 그것 받았을지 몰라요. 염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안수했으니까 이제 내가 죄를 지은 죄가 염소에게 건너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해서 제가 염소에 건너가는데, 우리 죄를 예수님께 넘길 때는 우리가 넘기는 게 아니라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명백하게 죄가 넘어가야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수해서 염소에게 죄를 넘기고 온 인류의 죄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 넘겼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죄가 염소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다시 레위기 4장으로 내려갑시다. 2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안수를 했으니까 죄가 염소에게 건너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죄가 염소에 건너갔고, 그 다음에 이제 죄대로, 죄 값으로 그 암염소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희생을 번제에서 잡을 것이라는 말은 잡는다는 게 아니라 죽인단 말이죠. 알겠죠? 이해가십니까? 한국말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닭 잡아 먹자 할 때 닭을 죽이자는 말인데, 그건 잡아가야 먹자 그 소리가 아니고, 소 잡아라 할 때는 소를 죽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그 속죄제 희생을 머리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렇죠? 이 잡나 죽이라 이 말입니다. 동맥을 먹을 자 동맥을 끊어 피를 흘 받아서 양이나 염소를 죽이는 제사할 때 그렇게 드립니다. 그 다음 30절에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빈절 전부를 담 밑에 쏟고, 이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가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번제단 뿔에다 바르라 그랬어요. 왜 번제단 뿔에다 바르는가? 전 그걸 한참 몰라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레미야 17장을 찾아보니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성경 예레미야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과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시골에 연탄집이 있어요. 항상 연탄집에 칠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 이제 누구 외상 연탄 50장 얼마 하고 그러다가 칠판에 써놔요. 그 노트에 다 쓸만한데 뭐 시간이 없어서 항상 그다 써놔요. 그래 보고 늘 그거지 읽어가면서 누구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와서 그분이 연탄값을 내면 딱 지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외상을 하면은 물건을 사간 사람도 외상 얼마 줬다고 기록해 놔야 하고 물건을 판 사람도 얼마 외상 가졌다고 그걸 기록해 놔야 이제 둘이 똑같이 확인해 보고 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두 가지에 다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수첩에다 기록하냐면은 제단 뿔에다가 기록을 해요. 연탄 장사 왜 칠판 위에다 해놓느냐 하면은 자주 보기 좋으라고 잊어버리지 말자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제사할 때 제단 위에 있는데 제단 뿔에 높다 죄를 기록해 놓으면 평소에는 죄를 모르다가도 제사 들어서 하나님 보려면 죄가 먼저 보이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뭐 제단 뿔에다가 하나님 죄를 기록해 놨어요. 아무 것이 무슨 죄, 아무것도 무슨 죄. 하나님의 수첩은 제단 뿔이고 우리 수첩은 마음판이에요. 그 여러분 죄를 지어놓으면 하나님 여러분 마음판에 아 내가 거짓말했다, 도둑질했다, 간음했다 정확하게 기록되지 그죠? 그래 여러분을 괴롭히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제단 이제 죄가 사해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연탄을 외상을 뭐 50장 가져갔는데 외상으로 가져갔다가 이제 연탄 값을 갚으면 제일 먼저 뭘 지워야 돼요? 그 칠판에 그 지우라고 자 돈 가지고 빨리 지우라고 다음에 지금 지우라고 다음에 왜 지워 지금 지우라고 에이 그래 지울게 딱 지워야 이제 그 값이 정해진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기록을 하나님은 여러분 재단뿔에 딱 기록해 놓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재단뿔이 딱 보일 때마다 아이고 저기 내 죄가 있네 아이고 죄를 빨리 죄를 해결하라고 씻으라고 그러시고 하나님 너 죄를 지었잖아 죄부터 해결해 그래서 재단뿔에다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속죄 제사에서 암염소가 죽임을 당했을 때 그 피를 제단 뿔에다 바른 이유를 저는 몰랐어요. 성경 한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껏 철피로 기록되되 그들의 단뿔에와 마음판에 새겨졌다. 아, 그러니까 이제 단뿔에 새겨진 건 하나님의 기록이고 마음판에 새겨진 건 우리 기록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염소가 일단 죽었을 때 안수하고 염소가 죽었을 때 제 값은 지불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염소가 피를 죽을 때 그때 우리 죄는 확실히 사해졌고 그 사해졌으니까 제단뿔에 기록된 그 죄의 기록을 지워야 하잖아. 그죠? 뭘로 그 피로 가지고 지우는데 그걸 칠을 해서 지우는 걸 도말이라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내가 내 허물을 백배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 삼지 도말했다는 말은 피로 가지고 죄의 기록을 덮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성전에 있는 제단뿔에다 갖다 피를 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때부터 하는 말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그 어디에도 여러분의 죄의 기록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십자에 못 박은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제단뿔에 발라서 그래서 여러분 그 피로 제단뿔에만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을 지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 피를 칠해지는 걸 보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지 아니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에서도 지웠고 제단 뿔에서도 죄를 지웠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판에 있는 죄의 기록만 지우면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판에 있는 죄의 기록은 뭘로 지우냐면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믿음으로 그래 이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이미 죄값을 십자가 지옥에 사해졌어 그 믿을 때 내 마음에서 난 내 죄는 사해져서 그 믿음 믿는 믿음이 마음판에 죄의 기록을 무력하게 하고 우리가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른다는 것이 그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제단에서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지른 그 모든 죄는 어디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제단 뿔에 있는 그 기록을 십자의 피로 다 덮어서 도말했기 때문에 이제 기록이 남아있는 건 딱 하나 있는데 여러분 마음판에 내가 거짓말했어. 내가 도둑질했어. 내가 우상을 숭배했어. 내가 탐을 내서 그 죄가 여러분 마음판에 기록됐습니다. 그건 무얼로 씻느냐 하면 믿음으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십자에 못 박아 이 죄를 다 사했어. 그 믿음이 올 때 그때 여러분 마음판에 죄의 기록이 기억이 나지만 이건 사해진 거야. 그렇게 믿으면 그 죄가 이상 더 죄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의 두려움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지 못한 이미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단장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른다는 것은 이미 죽임을 당했을 때 죄가 해결됐고 번제단 뿔에 바른 죄의 기록을 지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에도 예수님의 기억에도 하늘나라 어느 생명체 어디에도 여러분의 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막 이걸 막 가슴이 막 뭉클하고 마음이 뜨겁고 막 눈물이나 감격 그래야 구원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그거는 감정이고 실제로 제가 사는 게 확실히 하냐 안 하냐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죄를 사함을 확실히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봅시다. 30절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아버립니다. 알겠습니까? 31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하냐면은 그 염소의 목에 동맥을 끊어 피를 발라가지고 받아서 제단 뿔에 다 칠을 하고 이제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염소 배를 가릅니다. 배를 갈라서 창자에나 간이나 콩팥이나 이런 거품에 붙은 기름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기름기는 전부 다 뜯어냅니다. 그래서 담아. 간에 붙은 기름기, 창자에 붙은 기름기, 콩팥에, 뭐 내 위장에 붙은 기름기, 전부 뜯어내가지고, 그래 담아가지고, 제단 위에다 불을 피워놓고, 그 기름을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제사는 끝이 난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31절에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가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이 제사를 드리는 분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지요. 그렇죠? 사함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제사장이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불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을 끄집어내서 제단불에 제단 위에 불태워 버리고. 그럼 제사 끝나고 그 죄가 깨끗이 씻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뭐 안 믿어도 할 수 없고 성경 그러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일단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내 그 기름길 정도 불에 태우고 그러면 제사 끝나네. 그때 그 죄는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 때 사람들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 그럽니다. 왜 보혈? 그 피로 가지고 죄의 기록을 지우고요. 이해가십니까? 그 우리의 죄의 모든 기록을 지우는 그 피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 죄의 벌을 받은 증거가 되고 영수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죄가 씻어. 제가 한 번은 속도 위반을 해서 벌금을 냈어요. 벌금을 냈는데 한 몇 년 지난 뒤에 구청에서 경찰관, 아니, 그 경찰관 저를 잡으러 왔대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전화해 보니까 벌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제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아, 그때 벌금을 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벌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직접 낸 게 아니고 우리 형제를 시켜서 내서 영수증 분명히 내가 받았는데 아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아이 내가 냈다 아이 안 내놓고 뭐 냈다고 그러냐고. 저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집에 영수증을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건데 영수증 찾아가면 어떡할 거냐고 내가 따졌어요. 아니 내 집에 무슨 영수증이 있느냐예요. 난 분명히 영수증을 봤는데. 그래가지고 그나 막 좀 속이 상했는데 무시만 샅샅이 뒤져도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영수증이 있으면 내가 막 당장 구청 와서 내 돈 이거 누가 먹었어 하고 싶은데 아무리 뒤져도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벌금을 안 낸 지가 뭐 2년이 됐다 그러면서 아 그때 얘기를 하지. 그때는 영수증도 금방 내놓을 수 있을 건데 그 다음부터 영수증 벌금 낸 것만 정확하게 영수증 처리를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늘나라에도 우리 죄를 산 정확한 영수증은 예수님의 피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 피를 흘린 건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으니까 그 피가 우리 죄를 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도 포도주 하시면서 주의 피를 기념하잖아요. 그 피를 흘리면 내 죄가 산 게 확실하니까요. 만일에 여러분 하늘나라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어서 피를 흘렸는데 영수증이 없다 그래 지옥 가러 가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피가 흘리신 자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하셨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토마가 손에 못자국을 확인해 봤어요. 옆구리 장자국을 확인해. 그게 성경에 나오죠. 확실하다. 이 옆구리에 이 못자 이런 상처에도 피 안 흘렸겠나. 그죠? 피 흘렸다는 증거고 옆구리 장자국 그 장자국 그 예수님 부활할 때 다른 건 다 해보겠는데 성형외과 손가락하고 손바닥 못자고 이거 없앨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안 없앴어요. 왜? 영수증이니까. 그래서 그날 만일에 우리가 하늘나라 딱 갈 때 사탄이 예, 박옥수 목사 무슨 죄짓고 죄짓고 쭉 이야기할 거예요. 정말 네 이야기해라 하면서 주님 쳐다보고 즐겁게 있으면 예수님 와서 딱 손에 못 잡고 딱 보이지 그죠? 그리고 우리 창장을 딱 보이면서 이것이 죄를 속한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다 몸이 살아나셨으면 장자옥 그 못자옥 그 분명히 옷이 없앨 수 있는데 하나님 그죠? 죽었는데 부활했나까지 하신 하나님 그 없애셨는데 그건 안 없어 그냥 놔둬. 그래서 지금도 조금 있다가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하늘나라 가셔서 예수님 그 손발가락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알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거 보면 내 죄 벌받은 자옥이다. 내 죄 벌받은 자옥이다. 이마에 가시간 자옥. 그거 보면서 저래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데 그가 사함을 얻으랴. 구약시대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 그래 죄를 사했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세상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땅에 있는 제단에 올라가서 피를 뿌린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올라 하늘나라 제단에 피를 뿌려 피를 발라서 우리 죄가 영원히 해결된 걸 확실하게 이 성경이 기록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이런 성경 외웠다가 하늘나라가 속시 마귀가 딴소리 하면 닦이는 맛을 외우십시오. 외워가지고 탁 이렇게 사해졌다고. 그래서 또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의 죽음심이 우리 모든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은 죄를 지은 게 크고 양심의 가책 받은 게 많으니까 내 죄가 남아있는 것 같고 때는 죄가 안 사해진 것 같고 그랬어요. 저는 내가 옛날에 이제 장로교회 다닐 때 매일 죄를 고백해도 제가 뭐 조그만한 건 씻어진 것 같은데 큰 죄는 그냥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내가 기억에 있다고 죄가 안 사해진 게 아니고 기억에 있든 없든 간에 내 죄는 내 기억 여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때의 피로 명백하게 사해졌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명백하게 사했으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확인을 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매일 죄를 고백하면서 죄가 사해지는 확신을 얻으려고 애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했다는 확신은 예수 대 십자의 피밖에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피 흘릴 때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내 죄를 사했다. 이렇게 미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 오늘 밤에 자다 보니 갑자기 눈물, 콧물이 흐르면서 막 죄가 사해졌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눈물이 죄를 못 씻습니다. 알겠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십자에 걸린 피가 내 죄사 믿어야지. 울어서 죄사하는 것이 아니고 막 울어도 뭐 힘써도 되는 거니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지내서 우죄가 명백하게 사해진 그 사실을 믿을 때 믿음으로 여러분 죄는 사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믿을 때 감격스러울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데 그것하고 죄 사함은 별개입니다. 알겠습니까? 막 뜨고 눈물이 흐른다고 죄가 사해지지 않으신 게 아니고 냉랭하다고 죄가 안 사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여러분 죄의 값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 죄를 완벽하게 씻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나를 완벽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죄를 벗은 마음으로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